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잘 듣고 담으며 이거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정화시켜주는 사진 한 장 보면서 설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집 애들인가? 아이고야, 너무나 예쁜 모습이죠? 예, 천사 같다는 말이 딱 어울릴만한 잠자는 아기들의 모습이에요. 위에 아기들은 공주님, 예, 밑에 아기들은 왕자님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유아실에도 예, 저렇게 천사 같은 공주님과 왕자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환하게 아름답게 정화되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예, 저 사진을 보니까 역시 애들은 언제가 제일 이뻐요? 잘 때가. 우리 김수현 집사님 언제가 제일 이뻐요, 애기가? 바로 여기서 대답이 나왔어요. 예, 역시 애기들은 잘 때가 제일 이뻐요. 그렇죠? 예. 자, 지금 보신 저 사진은요. 아마추어가 찍은 거 아니에요. 저 사진은 영국의 여성 사진 작가인 샌디 포드가 찍은 작품 사진인데 샌디 포드가 찍은 작품 사진의 핵심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기의 완벽한 평안함. 또 하나는 아기 엄마의 돌봄의 손길입니다. 자, 그러니까 화가가 그린 이 그 작품과 마찬가지. 화가마다 그 작품에 그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사진 작가가 찍은 이 사진에도 그 사진 작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샌디 포드 작가가 저 사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저렇게 완벽한 아기들의 평안함을 가능케 만드는 보이지 않은 손이 있다. 아기 엄마의 돌봄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진 않죠. 하지만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에 대해서 아주 많이 참으로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돌본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참고로, 예, 참고로, 여러분께서 히브리어를 뭐 다, 일일이 다 아실 필요는,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 그 의미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돌본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파카드라고 합니다. 파카드. 이 파카드는 관심을 기울인다, 또 방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주목하시고 그리고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라다라고 합니다. 라다는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삶의 요소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바트라고 하는데 이 나바트는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친근하고 친밀한 단어입니다. 얼굴을 마주하며 본다. 멀리 보는 게 아니에요. 얼굴을 마주하며 자세하게 바라본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나밧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신다는 겁니까? 마치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그냥 아기가 너무 예뻐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세심하고 세밀하게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기를 향한 엄마의 돌봄의 손길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다. 우리를 향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엄마의 손길 속에서 아기가 완벽한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평안함 느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 이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냐? 그거예요.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만하노라 내 손이 돌보려니와. 그렇습니다. 분명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 첫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 둘째,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셋째,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이 세 종류의 사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절의 연관 구절인 마태복음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본문 2절에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요, 예수님께서 적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인용을 하셨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 어떤 건지, 심령이 가난한 자와 반대말이 뭔지 그거 알아보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와 반대말 무슨 말로 나올까요? 어떤 표현으로 나올까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는 심령이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 심령이 교만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감추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기에 교만한 사람의 모습과 겸손한 사람의 모습 중에서 어느 육적으로 더 기울어져 있습니까? 예, 지금 보시는 것은 작년 10월 서울 경희궁에서 열린 조선시대 과거시험 재현 행사의 한 장면인데요. 그냥 뭐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사가 아니라 실제로 저기 참여한 응시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술 형식으로 답안지를 작성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한테는 진짜로 상장도 주고 상금도 수여했다고 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과거 시험장에서는요, 예, 수백 장의 답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쫙 쏴놨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된 답안지를 어디다 놓을까요? 맨 위에다가 딱 올려놨다고 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 모든 답안지를 다, 예, 눌러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답안지 맨 위에 올라가서 누르고 있을 만큼 최고다, 1등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 여기서 유리한 말이 장원급제한 시험지를 가리키는 압권입니다. 자, 그런데요, 시험장에서는 이 압권이란 말이 좋지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바벨탑처럼 이 압권이란 말이 사용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탑을 건설해서 탑의 꼭대기를 하늘까지 쌓아보려고 했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교만한 인간들의 모습, 심지어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누르고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성공의 교회의 상징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역대 영국 왕들 또 많은 위인들이 묻혀있는 영국의 국립묘지이기도 한데요. 거기에는 불멸의 기독교 문학 작품인 신라곤의 작가 존 밀턴의 묘지와 흉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존 밀턴의 흉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존 밀턴을 설명하는 글귀는 딱 한 줄, 짧게 딱 한 줄밖에 없고 대신 그 흉상을 만든, 존 밀턴의 흉상을 만든 윌리엄 벤슨이라는 사람에 관해서는 아주 길게 33개의 단어로 아주 길게 설명해 놨다고 합니다. 아니, 존 밀턴의 흉상이라면 당연히 그 주인공 존 밀턴에 관한 설명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존 밀턴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엉뚱하게 흉상을 만든 사람에 관해서 잔뜩 기록해놓은 모습을 보고 보는 사람마다 혀를 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설명은 딱 한 줄, 딱 한 줄, 너무나 짧게. 그 대신 우리 자신에 관한 설명만 길게 길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나 자신에 관한 설명으로 가득 찬 그런 교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설명으로 가득 찬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설명,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에 관한 설명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 차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심령에 통요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사람.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심령에 통회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심령에 통회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폭포수 같은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심령의 통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가슴을 치면 터져나오는 눈물로 얼굴을 적실 만큼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요. 아니 왜 울지? 꼭 울어야만 회개할 수 있는 건가? 그렇게 티를 내면서 울어야만 회개가 되는 건가? 예, 좀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은요 이상한 모습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은 모든 신앙인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모습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며 비텐베르크 성당벽에 붙였던 95개조의 그 유명한 반박문 속에는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이란 끊임없는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죄를 씻는 회개의 눈물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이안 머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터져나오는 눈물샘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눈물과 애통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이 없는 신앙,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모습이 없는 신앙인, 죄송합니다만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지 못한 분이 우리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흐를 때 비로소 십자가의 주님이 제대로 정확히 올바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왕 누구였죠? 예, 사울과 그리고 다윗이었죠. 이 두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척 회개하는 척했어요. 그냥 유야무야 대충대충 넘어갔어요. 그에 비해 다윗은 어땠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울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내치셨어요. 돌보지 않고 내치셨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뜨거운 눈물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더욱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의 회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더 풍성한 복으로 다윗을 이끌어준 길잡이가 됐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뜨거운 눈물의 회개가 사라지지 않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뜨거운 눈물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더욱더 깊이 깊이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다시 한번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사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떤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떤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네 가지 반응 혹은 말씀에 대한 네 가지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말씀에 대한 네 가지 반응, 말씀에 대한 네 가지 단계가 뭘 말하는 것이냐? 예, 무엇을 말하느냐? 그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말씀에 대한 네 가지 반응 혹은 네 가지 단계란 뭐냐?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가리키는데,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는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잘 이해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꼭꼭 새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잘 들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헷갈려요. 나는 말씀 들었으니까 됐지, 천만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 단계는요, 네 가지 중에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마지막 네 번째 단계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 순종의 단계까지 도달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내 심령에 새기는 거,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도달을 해야 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똑바로 이해하고 이해한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차곡차곡 담아놓았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잘 들으십시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감상하는 사람으로 그치는 거예요. 말씀을 감상하는 것, 말씀 믿는 것,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심령에 새기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천국행 티켓을 받기에 충분한 100점짜리 믿음이 아니라 50점, 반쪽짜리 믿음에 불과하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멕시코에 사는 쿠이케텍 인디언 부족과 체르탈 인디언 부족이라는 이 부족의 언어에는 믿는다, 순종한다 이 말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에 믿는다는 의미와 순종한다는 의미가 둘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이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부족 인디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뭐라고 대답할까요? 믿으면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믿는데 순종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한다고. 세 쌍둥이 튤립, 예, 형제 뿌리가 작은 상자 속에 담겨 있었어요. 세 쌍둥이의 이름은 각각 아니, 혹시, 그리고 순종이었습니다. 가을이 오자 이 쌍둥이들은 각자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큰형인 아니 뿌리가 말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있는 지금 있는 이 상자 안처럼 좋은 곳은 없을 거야. 우리가 상자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죽을지도 몰라. 그러자 둘째인 혹시 뿌리가 근심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혹시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저 상자 밖에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야. 마지막으로 막내인 순종 뿌리가 말했습니다. 형님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 그것만 믿자고요. 어느 날 커다란 손이 상자 입구로 쑥 들어오면서 새 쌍둥이를 향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어서 나와라. 어서 나와서 나를 따라가자꾸나. 그러자 순종뿌리가 얼른 그 커다란 손 안에 안겼습니다. 그러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형님들, 어서 같이 가요. 그러나 아니뿌리와 혹시뿌리는 상자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몸을 바짝 움츠렸어요. 결국 순종뿌리만 상자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뿌리와 혹시뿌리는 상자 안에서만 머물다가 나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상자 안에서만 머물다가 거기서 썩어버렸어요. 하지만 순종뿌리는 나오라는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흙 속에 심겼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을 받았습니다. 깊이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뜨거운 눈물의 회개를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모두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 모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마음이 가난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심령 속에서 뜨거운 눈물의 회개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